코로나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그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은명남 목사님께서 계신 교회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한 두 번 정도 교회가 이제 폐쇄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물어봤는데,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안 걸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교인들 간에 엄청난 분열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비난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 왜 감염 사실을 숨겼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뭐 몰라도 자기도 뭐 누가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오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비판과 비난과, 그리고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뒷일이 더 무섭고,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내라,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래요. 오히려 더 비난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오히려 그 이후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버텨주고 견뎌주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더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저 시장 쪽에 있었던 교회가 또 감염돼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또그 교인들 이야기를 저 전해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마음이 나뉘느냐. 제가 지금 앞에 서 있는데 이게 KF94가 아니고 덴탈 마스크거든요.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왜냐하면 이 KF94를 쓰면 지금도 오늘 더운데 답답해서 일부러 이제 설교할 때는 덴탈을 써요.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될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이제 KF94로 바꿔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면 그 사이로 이제 공기가 안 들어도 가는데, 이제 교회 문제가 생겨서 감염자가 나오고 전체 전수조사 들어가니까 이제는 설교 들었던 교인들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KF94를 쓰러 갔는데 설교는 목사가 덴탈 마스크를 썼다는 거예요. 그거로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정말 교회에 감염자가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것인가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특히 유튜브 담당하는 목사님들이나 유튜브 담당하는 전사님들, 이런 거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 조심해도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우리 신앙이 우리 한 동지이고 한 식구인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견뎌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뭐 편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마스크를 꺼내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서 좀 때가 묻어서 가위로 잘라버리고, 마스크를 쓰고 올라간다 했는데 안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마스크를 벗고 쓰니까, 마스크가 없으니까 그냥 설교했어요. 아, 또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저도 생각해 봤죠. 야,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오해비도 드리고 마음껏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해비도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데, 오해비를 드리게 되면 분명히 교회 주위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지내시다가 또 출출하니까 또 뭐도 드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 그럼 뒷일이 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오해비를 드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사람이 목사예요. 옛날처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이고 목사님 돌아가면 좋죠 해놓고 일 터지면요, 그러면 다 뒤집어집니다.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감염된 사람의, 그러면 가족들은요, 그 후손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쉽게 그냥 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당동에 무슨 모 교회는요, 정말 교인이 정말 소천해 버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로서로를 잘 지켜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뭐 1년 반 다 돼가니까 이제 사실 지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조심 지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이제 또 백신도 맞게 되니까 지금 요양병원 쪽에서 지금 확진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다 맞으셔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으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뉴스다 뭐 보는데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독감 주사 맞을 때 몸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아픈 것보다 더 적어요. 이 부분을 잘 말해주지 않고 이미 뭐 백신 맞으면 심지어는 뭐 DNA가 바뀐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제발 좀 그런 말 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백신을 맞아 어떻게 DNA를 바꿔요? 그래 무슨 칩을 심어가지고 그걸 믿는 미국 사람들도 웃기지만 그걸 따라 믿는 한국 사람도 진짜 웃긴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편하게 서로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백신을 연락이 오면 차근차근 맞으시면 돼요. 정말 이거는 뭐 광고 시간에 해드릴 얘기지만은 광고 시간에 저 딴 점 피우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요즘 그 새벽기도 때 본문이 출애굽기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요. 출애굽 읽다 보면 이제 좀 있으면 시내산에 이제 가게 되는 본문이 나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주시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죠. 왜 시내산일까요? 실제로 시내산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벌거숭이 산이면 우리나라 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거숭이가 돼도 흙이나 있지. 왜냐하면 이게 돌이 많이 부서져가 이렇게 그런데요. 완전히 생돌, 그 짱돌만 다 있어요. 이 햇빛이 비치면 벌겋게 변할 정도로 완전히 바위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거기서 율법을 주셨지? 자, 이 질문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문헌에 있습니다. 랍비들이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조상들에게 십계명을 가나안 땅이 아닌 시내산에서 주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또 다른 질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왜 떨기나무 앞에서 그것도 불타는 떨기나무를 고르셨을까? 이유가 뭘까? 뭔가 좀 특별한 장소, 뭔가 기념하고 뭔가 아 거기 하면 딱 기억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떨기나무와 같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덤불과 같이 우리 무릎 밑에 보이는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풀에서 모세를 만나셨을까? 왜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바위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시내산에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십계명을 주셨다면 십계명을 주신 그 땅의 주인인 지파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받았다,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고 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원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작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뭐냐? 떨기나무도 특별한 나무에서 특별한 장소였다면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없어져버리고 그곳에 그 나무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내산도 가보면 야 뭔가 멋지고 뭔가 천국과 같이 나은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만일 십계명을 주셨다면요 사람들이 계속 시내산에 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설명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오면 자기 원래 예배 때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기도 잘 안 되고 집에서 기도하면 더 안 되는 것 같고 꼭 나와가지고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강대상을 잡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떨기나무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볼 때에 괜찮아 보이지 않는 가장 하찮은 것을 고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게 잘 안 없어져요. 뭔가 멋진 장소에 뭔가 기도될 만한 뭔가 영적인 뭔가 신비한 그걸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 생각하냐면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뭔가 기도가 될 만한 뭔가 신비한 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하에 보면 바빌론으로 전부 다 망해서 6,700km를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그 바빌론 땅에서 쓴 글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 밑에 지금껏 우리가 수백 년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정성은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 입장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린 줄 알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내 정말 귀한 걸 드렸다고. 이 예배 드리는 게 1년인 줄 알아? 80년, 90년이 다 돼간다고. 물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볼 때 그럴듯한 것, 내가 볼 때 괜찮은 것이 효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만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시내산에 집중하지 말고 떨기나무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신경을 쓰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망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왜 알아주시지 않느냐라는 게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놓친 게 뭐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건물을 따지고 장소를 따지고 자기가 갖다 바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어긋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시면 잘 아는 본문이죠. 뭐 성전 정결 사건, 뭐 숙정 사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유별난 그런 헌신 있습니다. 다윗 때부터 솔로몬 성전 이후로 한번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성전을 지은 사람 이름이, 총독의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뭐 이름은 아니어도 돼요. 아무튼 솔로몬 성전이 박살나고 다시 지은 제2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2 성전이 중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부터 이게 지배하던 수리아나 이런 나라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훼손이 됐어요. 그 이 성전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개축하고 더 크게 지어버렸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큰 규모였어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 규모를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큰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도 이건 솔로몬보다 성전보다 훨씬 크다. 대단하다. 또 거기에 집중하고 성전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바쳤어.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이런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의 피와 땀을 주께 쌓아 주실 것이라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왜 망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엎어라, 엎어라, 많은 짓이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엎어버렸어. 이 말은 딱 한마디로 성전의 효험, 형전의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께 말하여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것이냐. 단어를 바꾸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하느냐. 그 자격이 있다면 기적으로 한번 보여봐. 그럼 인정해 줄게. 기적으로 너를 증명해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성전 예배를, 성전 제사를 엎어버리는 거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수백 년을 지켜온 그들의 역사예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하니까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편이니까 쉽게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니 수백 년을 내려온 전통을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엎으시고 하신 말씀, 내가 증명하겠다. 어떻게 표적으로 증명하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엄청나게 들었던 설교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님의 육체는요, 새 몸은 세상이 죽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요, 이제는 세상의 권세를 죽일 수가 없어요. 흠으로 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7년 정도 지나고 나면, 40년 넘게 지나고 나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메시아닉 주라든지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난리예요.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을 이루며 가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성전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인 것처럼 몇 명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버리고 핍박하고 추방시켜버리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생기는 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성전임을 보여주는 기적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믿는 사람이 사라질 것 같은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씩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믿게 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도지 돌리고 공부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그게 기적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부활도 그 거짓말이다 하고 소문 퍼뜨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허물어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낡은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이걸 부정하고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적이 건물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부흥했습니까? 아닙니다. 핍박이 있어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건물이 원래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믿게 하시는 그 신자는 계속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는, 신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지키십니다.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뭐 코로나나 이런 거 별일이 다 있어도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무시무시한 핍박과는, 여러분 이건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과 핍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신자를 향한 핍박과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세금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교회가 엄청난 문제를 겪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다음에 또 설교 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건물로 이겨낸 게 아니고요. 거룩한 교회, 뭔가 멋진 장소에 뭔가 있어서 이겨낸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생각해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 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건물에 어디 예수님 머리 붙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전 되주시고 결국 우리 그 교회가 바로 그 성전과 같이 우리가 성전에 속한 자로 또 우리가 성전이고 결국은 한마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많이 모여와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옛날에 떨기나무와 시내산의 그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처럼 또 성전에 가야만이 기도가 된다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때 뭐 가가 뭐 갖다 바쳐야만 된다는 그 장소에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들을 다 겪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통하여 더 예리한 칼로 다듬어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되어주신 죽일 수 없는데 죽였더니 부활해버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의 몸이시고 우리는 그 속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한 고백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 한 명의 온전한 교회 되기 이걸 가지고 제목을 정했고 저번 주에 저녁 8시에 올렸던 그 인대인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보니까 그 교인들 거의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건물로 모이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도는 걸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교회 바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즉 성령의 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죽일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성전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을 걸어다니는 거예요. 수백 명들이 걸어다니고 수천 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에 수만 명들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방법 중에서요 나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터무리없는 걸 사탄이 유혹하면 우리 안 들어요. 하, 이거 사탄의 짓이다. 어허 이거 봐라 이거 아니다 이거 딱 금방 알아요. 그런데 사탄의 작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작전이 뭐냐면 살짝 비트는 거예요. 초점이 여기인데 약간 다르게 보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요 초점이 바깥에 있어요. 왜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모이는 장소를 들키면 안 되고 모이는 시간보다도 흩어져 사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톨릭이 교회 건물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편리를 위하여 드리는 장소죠. 이게 너무 교회 건물에 심하게 집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교회 없이 건물 없이 그냥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오지만 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서 격려하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또 뭐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나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교회로 살아갑시다.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는 이야기는 원래 있었던 그 무게중심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교회 바깥으로.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서 교회 바깥으로 이렇게 그 삶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로 방향을 이제 무게중심 이쪽 옮기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밟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쭉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책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있어요. 위정자가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요. 뭐 다른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하나님 나라는 뭐가 다르냐면 우두머리가 다르니까 원하는 것, 원리, 가치 전부 다 달라요. 세상 정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아시겠지만 결국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 있죠. 정권을 잡는 그런 싸움 중에서도 나라가 잘 유지되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래 돌아가요.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가치다. 이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 밖에 나가 돼서 살아가게 되면 성도의 속에 그 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를 전파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있는 곳에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왜곡되고 불의가 판치는 이유는 뭐냐? 교회만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한 설명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생각해보면 이게 좀 희한한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때는 건물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자가 세워졌으며 어떻게 그 로마의 강력한 권력을 이기고 힘을 이기며 온 제국에 전파될 수 있었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공의가 세워져. 정의가 세워져.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마지막에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 더디고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더 좋은 건물과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더 이제 수준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한 교육자들 많이 뽑는다고 교회가 부흥하느냐? 아니 효율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오후에 저녁 8시에 보신 그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요 제가 혼자 만들었거든요. 이게 되게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도 아니고 잘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만드는데 뭐 잘하는 뭐 선교단체나 아니면 큰 교회를 보면요 이미 사람이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서너 명에 달라붙어요. 같이 촬영을 하는 거죠. 뭐 조명 켜놓고 뭐 카메라도 뭐 600만 원씩 갖다 놓고 막 그 다음에 컴퓨터도 세네 대 갖다 놓고 막 그래 일주일 내내 그걸 연습하고 준비해야 딱 한 2, 30분짜리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찾은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찾아내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느끼는 게 바로 그거죠. 효율성.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게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모든 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필요한 것, 하면 좋은 거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넘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때 있었던 세상이 아무리 눌러버리고 벌레줄 잊었듯이 잡아도 다시금 세워지는 성전과 같은 예수님의 그 육체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세워질 것을 믿는 데 초점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 바깥의 모임, 교회 바깥의 교제 가운데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자들이 세상에서 성령의 전으로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요. 아프면 또 잘못된 삶을 살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사랑이 너무 많아.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그래,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 존중한다. 나쁜 짓 계속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픈데 왜 아프냐 보니까 식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네, 고기만 먹고 술만 먹고 난리 치고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러면 에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바로 잡아야지.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한 명의 교회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마음이 품는 자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 방향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동영상에서 그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깥을 보는 거죠. 바깥을 보고 한 성도 한 성도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존중해야 돼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결론이 이겁니다. 효율성,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우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무슨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무슨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는 이야기야. 아, 그건 뭐 20, 30대 돈 많이 벌 때 헌신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 이제 여기서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업을 벌리거나 뭔가 큰 걸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교회다. 내가 성령의 전임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수만 명의 셀 수 없는 참 신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교회가 새 힘을 얻는 방향이에요. 세상이 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몇명되지도 않고 유대교인들이 볼 때도 이건 몇명되지도 않네 무시하고 밟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2000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뭐 탁월한 전도자에서 그렇다고요? 그것도 인간이 영광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성령의 전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절망하지 말자. 실망해서는 안 된다. 교회 바깥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 드리는 시간 빼고 그 외에 성도들의 삶을 긍정하고 힘을 내주고 격려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못 와가지고 잘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도전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다 메뉴를 정해가지고 월요일에 이거고요, 화요일날 이거고요, 이게 아니고요. 성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목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교회로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서로서로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간 데서 어디 갈 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하나의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 내가 교회란 걸 아는 거, 그것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꺾일 수 없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 꺾이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